안녕하십니까. 책 관찰자의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진행자 권순용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벌써 여섯 번째가 되었군요. 네, 오늘 읽을 책은 이석원의 산문집인 보통의 존재입니다. 네, 이석원 씨는 그 락밴드 언니네이 발간의 보컬과 기타를 맡고 계시는 뮤지션입니다. 그래서 그 저보다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언니네 일발관의 음악을 참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분이 책도 내게 됐는데, 이제 재밌는 건 이 밴드의 최근 앨범이 이제 가장 보통의 존재라는 그런 앨범 제목인데, 또 최근 보통의 존재라는 책을 낸 게 참 재미있는 점입니다. 네. 이 보통의 존재는 그 작가가 느낀 것들을 이제 소소하게 일기처럼 적어 놓아서 이제 묶은 그런 형식의 책입니다. 이 책의 구조는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1장부터는 소제목으로 분류된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가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그 감명 깊었고 어떻게 보면 문학적이었던 해파리라는 이야기를 일단 읽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임의로 이제 네 가지의 테마로 나누어서 그 테마에 맞춰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파리를 읽겠습니다. 해파리. 움풍움풍 해파리들이 힘차게 몸을 꼬았다 풀었다 하면서 헤엄을 칩니다. 위로 위로 솟구쳐 오르다간 다시 방향을 틀어 아래로 돌진합니다. 그래봤자 어차피 5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몸 길이를 가진 녀석들이 몸부림이란 고작 해야 반경 10cm 정도가 최대치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녀석들은 움직이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해파리란 원래 손바닥의 서너 배쯤은 되는 큰 놈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동해 바닷가로 수련회를 가서 반 친구들과 빈대떡만한 해파리를 던지며 놀았었죠. 그때 그 바닷가엔 해파리가 너무나 많아서 지천에 아무렇게나 둥둥 떠다닐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눈싸움을 하듯 해파리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 던지며 놀았는데 하필 얼굴을 맞은 친구의 눈이 부어올라 미안해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크고 흐물흐물하고 우악스러운 해파리가 전부인 줄 알았던 제게 이처럼 화려한 형광빛을 띈 채 마치 작은 우주선처럼 아름답게 비행하는 녀석들은 신비롭게만 느껴집니다. 여기는 수족관. 28인치 평면 TV만 한 작은 수조 안에 깨알같이 작은 해파리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친구에게 유난히 활달한 몸짓을 보이며 물속을 부유하고 있는 한 녀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저 위에서 보면 결국 이런 것일 거야. 이렇게 작고 단지 여러 개체 중의 하나일 뿐인 아무것도 아닌 삶. 흔한 말로 이 넓고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 각각의 존재란 정말로 작고 보잘것없는 점과 같은 것이겠죠.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에겐 이렇게 긴 역사도 어떤 시공간의 차원에서는 그저 찰나에 불과한 순간밖에는 되지 않는다면서요. 이 작은 해파리의 운명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이토록 힘찬 움직임도 언젠간 정지하고 존재는 흔적조차 없이 소멸해버리겠죠. 우주에 적용되는 이러한 가차없는 생명 소멸의 법칙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사랑과 생명에 끝이 있다는 것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요. 적어도 이성적으로는 나의 삶은 38년간 무기력함에 시달리다가 마흔을 앞두었다는 시기적 절박감과 마침 무너졌던 건강 덕분에 생의 유한함을 절실히 목도한 후 비로소 삶의 생명력과 애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생토록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었다가 그제서야 하고 싶은 게 생겨나더군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끝이 없다면 과연 지금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함이 생겨날 수 있을까? 아니겠지요. 아닐 겁니다. 나의 이 간절함의 힘이 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슬프긴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동력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화란 조금 더 더디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요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남녀 불문하고 대략 80세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정확히 반 가까이 살아온 나의 경우에 비춰보면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만큼을 더 살기엔 몸의 노화가 너무 빨리 진행된다는 느낌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너무 긴 세월이 여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아도 무한정으로 쓸 수 있던 많은 것들이 어느새 너무 빨리 바닥을 보였다. 아무리 뛰어놀아도 지치지 않던 체력은 20대를 넘어서면서 단지 5분 정도의 농구게임을 뛰기에도 버거운 상태가 되었고 무한대로 먹어도 소화에 문제가 없던 위장은 이제 밥 한 공기를 채 온전히 소화하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죽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듯 하지만 내 안의 많은 것들은 이미 사망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끼니를 해결해야 할 때마다 난감함을 느낀다.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고기도 안 좋다고 하고 밀가루 때문에 빵이나 면류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좋아하는 해도 날 것이라 좋지 않고 오로지 밥, 그것도 흰쌀밥과 잡곡밥의 중간쯤을 섞어 먹어야 한다니. 이렇게 한정된 경우의 수를 놓고 사실상 고민할 여지도 없는 고민을 매번 반복한다. 고민의 내용 또한 서글퍼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먹을 수 있지만 먹기 싫은 것과 먹고 싶지만 먹어선 안 될 것들과의 갈등일 뿐이다. 이제 나의 인생에서 먹는 즐거움은 돌아올 수 없는 강저편으로 떠났다. 인생사 세용지마. 너무 일찍 사라져버린 많은 것들 중에 특히나 아쉬운 것으로는 정서적 퇴화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좋아하던 비가 어째서 이제는 단지 맑은 기분을 어지럽히는 흙탕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을까. 아름답고 환상적이며 푸근했던 눈은 어찌하여 그저 교통을 방해하고 곧 있으면 세상을 지저분하게 만들 뿐인 번거로운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마음의 노화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을 앗아가 현실밖에는 남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로맨틱 코미디를 즐길 수 없게 된다. 언젠가 저런 영화 같은 일이 내게도 닥칠 수 있다는 설렘과 희망이 사라진 로맨틱 코미디란 얼마나 부질없는가. 외모의 노화에 있어서 여자들은 남자보다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 적어도 겉모습에 관한 한 그들이 더 빨리 늙기 때문이다. 22, 23살 때 예뻤던 여자친구들을 3, 4년쯤 지나 만나보면 본인 입으로도 늙었다고 입이 대빠른 나와서는 투덜투덜하기 일쑤고 실제로 봐도 얼굴의 탄력은 예전 같지 않으며 풍기는 기운 또한 조금씩 시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자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특히나 제 몸을 가꾸고 제 몸의 어여쁨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생의 기쁨을 삼던 사람은 그렇게 늙어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실망을 극복하고 어떠한 다른 가치를 찾아가게 될까. 한때는 예뻤다는 소리께나 들었지만 지금은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여자들만이 해답을 알 것이다. 늙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나이를 먹으면 많은 욕구들이 사그라들어 젊어서는 가져보지 못한 안정감을 갖게 되는데 그 욕구라는 것이 왜 사그라드는가를 생각해보면 또 서글프다. 젊어 생리적으로 왕성히 생성되던 호르몬이 줄어든 탓에 성욕을 비롯한 다른 많은 욕구들이 동반하여 줄어들고 따라서 젊은 활기를 잃어버린 대가로 화분을 가꾸거나 읽지 않던 책에 손이 가는 것이다. 물론 나는 이미 그 시기에 들어선 사람으로서 그 안정감이 주는 장점과 위력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보지 못하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니까. 다만 그 시기가 너무 빨리 온다는 것이다. 물론 느리거나 빠르거나 사람은, 아니 생명은 언젠가는 늙는다. 그러나 늙음을 감당하는 방식은 다들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사랑의 종말에 대처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이제 막 시작된 두 사람의 마음도 헤어짐이라는 다가올 숙명 앞에 풍전등화처럼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겨우 서로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지만 끝이 있다는 것을 유난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하루하루 애잔함과 두려움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두려움이 너무 앞서버리면 지금 이 순간조차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뜻대로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는군요. 너무 계몽적인 이야기가 되지는 않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용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엄청난 광박과 광박의 충돌이었습니다. 감정의 종말에 대한 너무도 거대하고 확신에 찬 두려움을 갖고 있는 남자와 아무도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해 주지 않을 거라는 극심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여자의 만남. 여자의 관심은 상대가 자신에게 줄 상처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가늠해 보는 데에 온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했고 그의 과거 연애 형태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과거의 사례들을 묻고 또 물어서 그것을 데이터화하여 판단하려 합니다. 이 남자에게 어디까지 내 마음을 주어야 할까? 얼만큼만 좋아해야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다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등등. 모든 것은 결국 상처받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사랑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해서 하는 겁니까? 정말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상처받지 않기 위해 하는 거죠. 전 결코 상처받지 않을 것, 두려움 속에 자신을 지키려는 것이 사랑에 자신을 던지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상처는 사랑보다 몇 배나 더 크고 오래 가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그러하니까. 제가 아는 한 여자는 언젠가 겪었던 사랑의 상처가 너무나 컸던 나머지 평생 다시는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으리라 굳게 맹세를 했더랬습니다. 그 결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밖에서 우연히 마주친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호감이 생길 것 같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버릴 정도였죠. 그리고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나오지 않고 꼭꼭 숨어 있는 겁니다. 여인이 그렇게 마음의 싹을 트기 전에 사력을 다해 막으려는 이유는 커지기 전에 자르고 덮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단 싹이 트기 시작하면 두려움과 결심만으로는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종말과 상처에 대한 이 모든 확실하고 불안하며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아랑곳 없이 피어납니다. 씨앗이 바람을 타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어디라도 날아가 생존이 불가능해 보이는 암벽 틈이나 낭떠러지 위에서까지 얼마든지 꽃을 피우듯 사랑은 그렇게 어디서든 피어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일단 시작되고 나면 누구든 바로 모든 사랑의 단계 중에서 가장 황홀하고 아름다운 처음의 순간을 피할 수는 없게 되죠. 다시는 이런 기분 느끼기 싫었는데 한 줌 재만도 못한 이런 허망한 신기루 따위 결코 다시 맛보기는 싫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차올라 믿을 수 없을 만큼 벅찬 기분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출발선에 서서 남자는 여자에게 한 가지 제안 혹은 한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내 마음은 3개월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그러니 알아두라고. 이것은 종말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남자의 스스로에 대한 또 상대에 대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여자는 알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출발선에 서 있는 자신의 심경을 담아 남자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난 항상 시작과 함께 끝을 준비해요. 그래서 우리는 헤어질 것이라는 전제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해주죠. 상대방은 그런 나를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난 멈춤없이 헤어짐에 대비하려 노력해요.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해도 헤어짐은 언제나 새롭고 낯설고 가슴 아플 수밖에 없음을 잘 알면서도 말이죠. 그런데 이번엔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에 내 마음이 한결 수월해요. 부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에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당신을 믿어요 라고 말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 나는 믿기 전에 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 믿는다고 말한다 해도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을 당신은 이미 잘 알고 있겠죠? 수주 안의 작고 아름다운 해파리들을 보면서 남자는 자신들의 초라한 처지를 떠올렸지만 정작 그 작은 생명들은 그보다는 훨씬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행복한 몽유병자들처럼 즐거이 헤엄치는 해파리들에게서 두려움이란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여자가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내는 따스한 체온으로 눈물겹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너를 사랑해도 괜찮은 거냐고. 상처와 두려움에 차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무장을 한 채 웅크려 있던 두 사람. 그들이 석 달이라는 기간을 정해두고 시작한 시한부 연애. 그 시간이 지나면 남자와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헤어짐은 정말로 담담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만남이 언제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함께 있는 동안 두려움이 그들의 소중한 순간들을 내내 압도하게 될 때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종말이나 상처가 닥쳐올 때보다도 훨씬 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예, 제가 읽은 것은 그 보통의 존재 책에 있는 해파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파리가 수족관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이 이제 우리 인간들의 삶도 우주에서 보면 우리가 해파리를 보듯 하찮은 존재이며 또 다른 시공간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찰나의 짧고 끝이 있는 그런 삶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남녀의 사랑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풀어가는 게 참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읽을 것은 그 1장부터 4장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긴 길므로 제가 이제 나름의 테마를 4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마가 뭐 인생이라는 테마, 그리고 사랑이라는 테마, 그리고 친구라는 테마, 그리고 관계라는 그런 네 가지로 나눴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처음 인생에 관계되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제가 다 읽은 다음에 그 인생이라는 테마에 맞게 이야기를 이제 읽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어느 보통의 존재이고요. 두 번째는 수건 돌리기, 세 번째는 너만 그런 것은 아니야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보통의 존재. 누구나 자신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실제로 오르기 어려운 산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세월이 필요하다. 그 깨달음을 25세 얻는다면 그건 바보 같은 일일 것이고 서른이라 한들 속단하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마흔 언저리쯤 되면 반드시 포기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다. 그때가 되면 마지막 몸부림도 쳐보고 온몸으로 거부도 해보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확인이다. 자신을 안다는 것, 그 잔인한 일 말이다. 어릴 적 나는 꾸미고 감추는 데 헌신적이었다. 외출을 할 때면 발걸음이 아무리 불편해도 신발 안쪽에 겹겹이 밑창을 쌓아 올려 키 높이 운동화를 만들었고 만나는 사람에 따라 고주지는 시시때때로 바꾸었으며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모르는 것을 아는 척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척 하느라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그렇게 나를 부정하고 가리고 아닌 척하기 위해 들었던 많은 공들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건 철이 들어서가 아니었다. 결국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가장 훌륭한 감추기이자 꾸밈이라는 진리를 터득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비로소 그 모든 컴플렉스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안다. 내 키는 크지 않다는 걸. 난 결코 잘생기지 않았다는 걸. 난 잘나지도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이란 걸. 어쩌면 진작부터 알았을지 모른다. 다만 진짜 내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을 뿐. 우리 집 욕실에는 등이 두 개 있다. 하나는 하얗고 밝은 빛을 내는 형광등으로 세면대 위의 거울 위쪽에 달려있고 또 하나는 욕조 위에 있는 은은한 노란색빛 백혈등이다. 그 두 가지 불빛 속의 내 모습이 너무도 달랐기에 나는 욕실에 들어갈 때 결코 형광등을 켜는 법이 없었다. 선택은 언제나 백혈등. 어느 날 습관처럼 켜왔던 백열등이 고장나 할 수 없이 형광등을 킨 적이 있었다. 그때 거울에 비친 처음 보는 내 모습. 노란 불빛이 늘 감춰주던 얼굴의 잡티와 얼룩덜룩한 피부색. 늘어난 주름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 내 얼굴에 나는 놀랐다. 대칭이 맞지 않은 눈과 양쪽 윤곽이 확연히 다른 턱선. 코의 뭉툭한 형태와 어딘지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입모양까지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찬찬히 들여다보기 꺼려질 정도로 보기 흉했다. 나는 곧 거울로부터 얼굴을 돌려 외면을 하고 말았다. 그리곤 생각했다. 저게 진짜 내 모습은 아닐 거야. 며칠이 지나 고장난 백열등의 전구를 새 것으로 갈아낀 후 다시 한결 나아진 모습이 나를 보며 생각한다. 어떤 게 진짜 나을까? 나는 어떤 모습을 고을 삼아 살아야 할까? 누군가에게 당신은 소중한 존재라고 말해주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사람의 인생이 공평한 지위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 뿐더러 귀하고 대접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날 때부터 하찮거나 혹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책들이 희망을 노래하고 거의 강요에 가까운 긍정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사람이란 저마다 타고난 인격과 재능의 격차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각자 기천이 분명한 직업을 선택하게 되며 그에 따라 개개인의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꿈의 한계 또한 정해져 있다. 세상에 감춰진 진실이 이러할진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묵도하길 원하지 않는다. 나는 희망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무섭다. 희망 이후의 세계가 두렵기 때문이다. 절망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혹여 운 좋게 거기서 벗어났다 한들 함부로 희망을 이야기하기엔 조심스러운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세상엔 그에 아랑곳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 보다. 미련이 많은 사람은 인생이 고달프다고 한다. 사람은 때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어서 나에게 허락된 것이 이만큼이구나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제명에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 산다는 건 그저 약간의 안도감을 가지고 시내 대형서점에 들러 책 한 권을 고르는 일에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가족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이 없는 것, 빚쟁이들의 빚독촉받는 일이 없는 것, 먹고 싶은 라면을 지금 내 손으로 끓여 먹을 수 있다는 하찮은 것들 뿐이라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복의 크기가 결코 작은 것 또한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 체념에서 비롯된 행복이라면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하고 싶은데 그 모든 욕망들을 어쩔 수 없이 꾹꾹 누르고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영화의 일찌감치 백기를 든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건 자신에 대한 기만이 아닐까. 앨범 가장 보통의 존재의 주인공은 어느 날 자신이 보통의 존재임을 깨닫곤 몸소리친다. 그것은 섭뜻하리 많지 무서운 자각이었으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자, 자신이 보통의 재능과 운명을 타고난 그야말로 보통의 존재라는 것도 알았고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며 세월이 갈수록 나를 가려주던 백열등이 수명을 다해 가고 있음도 직시하게 된 지금,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나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나는 현실에 투항하게 될까? 누구든 위험한 희망을 선택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자유가 있다. 따라서 그는 얼마든지 안락과 정착을 꿈꿀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일찍 자신에게 주어진 불리한 여건에 수긍하거나 운명을 거역하기 위한 노력을 쉽사리 포기한다면 하여 보통의 존재는 역시나 보통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된다면 이야기의 결말이 조금은 허무하지 않을까? 주인공의 미래가 몹시도 궁금해진다. 수건 돌리기. 둥글게 둥글게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 춤을 춥시다. 노래를 부르며 손뼉을 치면서 다섯. 긴장 속에 원을 그리며 돌던 아이들이 갑자기 다섯씩 짝을 이루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 그리곤 무한한 미소를 지으며 퇴장하는 탈락자들. 이건 마치 무슨 낙오에 대한 리허설이라도 하는 것 같다. 또 있다. 수건 돌리기. 술래가 원을 그린 채 앉아있는 아이들 뒤를 빙글빙글 돌다가 살짝 누군가의 등 뒤에 수건을 놓고 달아나면 당사자는 황급히 일어나 술래를 쫓지만 원망의 미소를 던지면서도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반면 한 번도 선택되지 못한 아이는 박수를 치고 노래를 하며 차례를 기다려보지만 게임이 끝날 때가 가까워 올수록 초조해짐을 느낀다. 모르겠다. 이런 게임을 외국에서도 하는지 우리만 하는 건지.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린 어려서부터 비정상적으로 의무적인 관계 맺기를 강요당해왔다는 것이다. 왜 친구가 많으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왜 혼자 극장에 가면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 난 알 수가 없다. 친구가 100명이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친구가 2명이 있는 사람도 있는 거다. 밥을 혼자서 먹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두 줄로 줄을 서며 짝을 짓도록 강요받아왔을까? 왜 혼자 다니면 놀림의 대상이 되어야 했을까? 나는 우리나라의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들이 하객 모으기에 얼마나 강박적으로 시달리는지 잘 안다. 우리는 결혼식 때 친구들이 얼마나 오는가를 놓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 하기 때문이다. 친구가 많이 온 신랑은 성품이나 대인관계 면에서 인정받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인간성이나 사회적인 능력에 뭔가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선들. 내가 우리 사회의 이러한 강요된 관계 맺기 문화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어떨 땐 너무나 숨이 막힌다. 너만 그런 건 아니야. 하고 싶은 게 없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 고민되는 건 이해하지만 너만 그런 건 아니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들이 누구나 재능과 꿈이 한 가지씩은 있는 법이라고 사기를 치는 바람에 그렇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은 글을 쓰지 않냐고? 나? 하고 싶은 일이 생기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 38년 만에 겨우 하나 건진 거라고. 하고 싶은 일, 꿈, 생의 의미 이런 것들. 그렇게 쉽게 찾아지는 게 아니더라고. 동갑내기 친구 중에 런던에 유학가 있는 애가 있어. 그 친구한텐 내가 이 나이에 처음으로 하고 싶은 게 생겼다고 하니까 누구보다 축하를 건네는 거야. 자기는 아직도 찾고 있다며. 늦도록 공부하면서도 정말 이 길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맞는지 100%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설마 내가 그렇게 살기야 하겠어 하던 많은 것들이 나이를 먹으니까 정말 현실이 되더라. 어른이 되면 자동으로 훈이나 철이처럼 주인공이 될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여전히 석원이일 뿐이었어. 게다가 성공은 고사하고 도대체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야. 보통 고민이라는 게 꿈은 당연히 있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놓고 하는 게 고민이지. 나처럼 왜 난 하고 싶은 게 없는 걸까? 이런 고민은 어디 가서 쪽팔려서 말도 못하고 정말 내 자신만 한심하게 느껴지거든. 그러던 것이 어느 날 38년 만에 겨우 하나 찾아지니까 솔직히 좀 허탈하더라.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은 뭘까 싶어서. 그냥 사는 거지, 그냥. 근데 말이야, 나는 이제서야 겨우 작은 할 일을 찾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전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었어. 한때는 정말이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도 있었거든. 근데 막상 이유가 생겨도 여전히 힘들고 무례할 때도 많고 일을 마치고 나면 허탈하고 그런 것 똑같은 것 같아. 단지 마음속에 예전엔 없던 어떤 희미한 무언가 그저 작은 거 하나 들어있는 기분은 들어. 이게 바로 생의 의미라는 거겠지. 이 작은 걸 찾기 위해서 다들 그렇게 애쓰고 있는 걸까? 그런데 그 생의 의미, 하고 싶은 일, 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신기루 같아. 그런 거창한 거 없이도 일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다고. 생겼다고 좋아했다가 아닌가 싶어서 다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은 걸 보면 확신이라는 걸 갖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몇이나 될까 싶어. 그러니 내가 볼 때 중요한 건 그게 있건 없건 자신이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안 그러니? 아무튼 기웃네. 너만 그런 건 아니니까.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임의로 나눈 인생이라는 파트에 들어있는 세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 가장 보통의 존재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이제 보통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예, 그거는 예, 정말 그 저는 뭐 나이가 어린 편이지만 그래도 어느 좀 와닿는 이야기였고요. 사실 좀 웃긴 얘기인데 저는 어릴 때 그 달이 저를 쫓아오는 그런 걸 보고 저 혼자한테만 쫓아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그 우리 때는 그 울트라맨이 유행했기 때문에 제가 울트라맨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웃긴 일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됐군요. 나이를 들면서. 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수건 돌리기. 뭐, 그 긴장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은 것이 그 사람이 그 사회성이 좋고 이런 거에 대한 적도인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한국 사회를 꼬집는 듯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만 그런 것은 아니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이제 꿈이라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고 사시는, 저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저 사실 지금도 뭘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그게 지금 격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취업을 아직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뭘 해야 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아무, 그러니까 아무데도 이제 적이 없는,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참 불안하고, 그렇지만 뭔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제가 어떤 꿈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이 많은 때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읽고 조금은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읽은 거고, 그래서 이런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제가 임의로 정한 테마는 사랑이라는 테마인데요. 그 사랑이라는 테마에 대해서 이제 이 보통의 존재에서 이제 읽을 이야기는 결혼이라는 이야기와 현장 고발 치타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아침에 잠이 깨면 누운 채로 처음 드는 생각. 외롭다. 그럴 때면 반사적으로 역시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 하고 생각한다. 문제는 과연 결혼이란 걸 하면 외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나는 결혼을 해봤기 때문에 싱글들보다는 경험적인 면에서 다소 유리한 편이라 할 수 있는데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더듬거리며 그때의 감정들을 떠올려 보면 그 결론이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누군가 곁에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느낀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으니까. 사람이 외로워서 원해를 해봐도 여전히 외로운 것처럼 외롭지 않으려고 결혼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처방 혹은 선택이 될 수 없을 확률이 높다. 결혼이라는 게 뭘까? 결혼이란 이를테면 영화는 평생 이 사람하고만 보겠다는 약속이다. 물론 지켜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결혼이란 두 사람이 만나서 데이트를 한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 집으로 들어가 여전히 함께 있는 것, 즉 데이트를 한 이후에도 쭉 같이 있다가 나중엔 데이트 자체가 없어지는 것. 그게 바로 결혼이다. 98년에 결혼을 해서 2004년에 이혼을 했으니까 나의 결혼 생활은 6년 동안 지속된 셈이다. 헤어지고 처음의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는 해방감에 뼛속까지 시원할 지경이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 누구나 그렇듯 다시 결혼에 대한 유혹과 의무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성과의 경험은 다시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매 순간 일러주지만 불행히도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결심은 흔들리게 된다. 번식에 대한 생물학적 본능과 사회적 관습이 주는 압박감들, 흐르는 세월 등 그 모든 것들이 복병인 탓이다. 어느 잡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왜 이혼을 했는가를 말하려니 왜 결혼을 했는지부터 풀어가야 했고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결혼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지까지 줄줄이 늘어놓아야 했다. 결혼이라는 게 정말 뭘까? 사람과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두 글자 결혼. 결혼에 대한 나의 결론은 간단하다.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어떻게 한 사람하고만 평생 잘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사람하고만 평생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사람만을 평생 좋아할 수 있을까? 이것은 감정과 기호 또는 성적인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1대1만의 소통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란 근본적으로 힘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이란 제도는 오로지 한 사람하고만 소통하라고 강제한다. 맞든 맞지 않든 죽을 때까지 오직 한 사람하고만. 11년 전 청첩장을 돌릴 때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 선배들은 한 사람도 축하를 해주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결혼은 뭣 하려고 하냐는 둥, 고생문이 훤하다는 둥, 축하가 아닌 위로의 말을 건넸다. 물론 나도 결혼에 대해 희망이라든가 환상 같은 것이 없이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이기에 저럴까 싶었다. 나중에 영화배우 한석규가 결혼을 앞두고 인터뷰를 하는데 나와 꼭 같은 말을 하더라. 첩장을 돌리는데 기혼자들에게선 축하를 받지 못했다고. 나는 왜 결혼했을까? 결혼이란 것이 꼭 필요하고 원하는 사람만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상의 수많은 결혼들이 무책임하게 호기심에서 그저 남들이 하니까 원래 해야 하는 거니까 나이가 됐으니까 혹은 그 말에 별로 신중하지 못한 이유에서 행해진다. 또 아이가 생겨서 내 사람이라고 도장을 찍고 싶어서 등등 나는 바로 마지막 이유여서 결혼을 감행했다. 내가 결혼과는 맞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도 알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도장을 찍을 수 없는 것도 알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만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었다. 이 여자는 내 여자다. 나는 오직 그것을 위해 인생을 던졌다. 그리고 그 대가는 가혹했다.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영원히 갖고 싶었지만 이 마음이 언젠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빨리 사라질 것도 알고 있었고 더구나 결혼은 사랑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으며 우리가 너무 어렸다는 것도 지금 나의 선택이 무모하다는 것도 모두 알았었다. 하지만 인생에서는 어느 순간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그랬다. 우리는 사랑했다. 그래서 결혼했다. 하지만 슬프게도 서로를 갉아먹는 햄스터가 되었다. 모든 것은 짧았다. 신혼의 재미도, 로맨스도, 애틋함도. 왜 옛날 사람들은 헤어지는 게 싫어서 죽을 때까지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을 했다는데 어째서 요즘 세상에서는 그 모든 것들의 유효기간이 이토록 짧아졌는가. 왜 함께 살게 되니까 오히려 떨어져 있고 싶고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그토록 아득한 짐이 되었나. 누구나 그렇듯 나의 결혼 생활도 처음엔 조심스러운 발디딤으로부터 출발했다. 신혼 때는 소꿉장난 같은 행복도 느끼며 결혼이 꼭 어두운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순진한 기대도 가져봤지만 그것도 잠시 종내는 거부할 수 없는 일상에 치이고 서로에게 치이다 점점 극한으로 충돌하여 마침내 이혼을 선택 헤어지고 말았다. 돌이켜보면 씁쓸한 것은 사람이 결혼하자고 우리 같이 살자고 하는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제발 헤어졌으면 하는 마음보다 강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하나가 되고 싶다고 눈이 멀어서 맹렬히 달려갔다가 나중에는 다시 혼자가 되고 싶어 더 무서운 속도로 돌아오는 것. 그게 사람의 이기심이란 것일까? 시간은 흘렀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던가. 사람과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갖게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한켠엔 또다시 일말의 기대를 갖게 된다. 나는 못해도 누군가는 잘 사는 사람이 있겠지. 잘 찾아보면 잘 사는 사람들도 많겠지. 그렇게 늘 다른 사람들 결혼 생활의 지속 여부를 관심사로 두며 살아간다. 그러다가 행여 잘 지낸다던 연예인 커플이 깨졌다는 기사라도 나는 날엔 어쩐지 나도 모르게 맥이 빠지곤 하는 것이다. 잘 좀 살지. 역시 안 되는 걸까. 한 커플이 이혼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한 겹씩 결혼에 대한 두려움의 두께는 깊어간다. 사실 혼자 산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다. 로맨스는커녕 외로움에 찌들어야 하고 그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나이가 들수록 적어진다. 게다가 아무도 없는 빈집에 들어설 때의 그 적막감. 하지만 조물주는 얄궂은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당신의 짝을 데려와 둘이 한 집에 갇히는 순간 그곳은 지옥으로 변할지도 모르니까.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래서 나는 그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기도한다. 신이시여, 결혼하고 싶어질 만한 상대가 나타나지 않게 하소서. 이대로 혼자 살다가 늙음하게 동반자 같은 사람을 만나 만원을 이루게 허락하소서. 부탁드리오니 제발 젊어 섣불리 결혼하지 않게 하소서. 명심하라. 결혼이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아니다. 오히려 결혼은 당신에게 수많은 새로운 문제를 던져준다. 당신이 당신의 동반자와 기꺼이 그 문제를 풀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때 감행하라. 그 무섭다는 결혼을. 현장 고발 치터스. 외국의 방송 프로그램 중에 현장 고발 치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내용인즉 부부나 연인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불륜을 의심해서 의뢰를 하면 제작진은 거의 사설 탐정과도 같은 집요함으로 파트너의 불륜 행각을 쫓고 마침내 적발이 되면 증거 화면 등을 의뢰인에게 보여주며 확인을 시킨 후 함께 불륜 현장에 나타나 파트너를 엿먹이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다. 물론 엿을 먹는 게 파트너만은 아닐 테지만 말이다. 사실 이 프로그램을 처음 봤을 땐 내용이 워낙 쇼킹해서 몇 번 챙겨보다가 맨날 똑같은 타령뿐이라 언젠가부터 보지 않았는데 어제는 등장인물들이 다소 독특해서 채널을 고정하게 되었다. 의뢰인은 50대 중후반쯤 돼 보이는 흑인 노인네로 다리를 절었고 아마도 일용직 노동자인 듯 싶었다. 그리고 그가 힘들게 일하며 돌봐온 그의 여인은 예뻤지만 눈이 사시인 여자였다. 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양쪽 다 핸디캡이 있는 처지였으므로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며 커플이 되었음은 짐작해 볼 수 있는 스토리였다. 제작진은 추적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분류는 사실로 밝혀졌다. 며칠 후 여느 때처럼 여자가 자신의 집으로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 욕정을 불사르려는 찰나 현장 고발 치터스의 제작진과 의뢰인이 들이닥쳤다. 이때가 프로의 가장 극적인 지점이자 시청자들로서는 가장 자극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 순간으로 한 침대에 뒤엉켜 있던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남자는 황급히 달아나고 여자는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떠들썩한 상황도 잠시 카메라가 돌아가고 조명이 대낮처럼 환히 빛나는 방 안에서 두 연인은 마주 앉았다. 남자는 상처받았으되 무기력하게 슬퍼하고 여자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살을 섞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 그러나 내가 정말 슬펐던 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럴 수 있냐고 다그치는 진행자에게 던지는 그 여자의 한마디였다. 자기가 채워줄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 이 하찮고 천박한, 진짜 고발 같지도 않은 고발 프로그램에서 이토록 아득한 슬픔을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잘 들으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사랑이라는 테마를 제가 임의로 정해서 이 책에서 제가 이 사랑에 어울릴 만한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결혼이라는 이야기인데, 네, 결혼은 특히 지은이 가고자 하는 말은 외로워서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섬뜩하고 무섭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분은 이제 이혼을 했다는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그런 점도 어떻게 보면 연예인일 수 있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더 저한테는 더 와닿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또 결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다는 이해 못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외로워서는, 그러니까 그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결혼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이제 두 번째 이제 현장 고발 치터스 이 이야기인데요. 아, 정말 마지막이 너무 정말 슬픕니다. 그 흑인 노인에게 그러니까 그 자기 애인이죠. 뭐 남편인가? 뭐 어쨌든 그 사람에게 채워줄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바람을 폈다는 그 얘기가 정말 슬프게 느껴집니다. 네. 그럼 이 정도로 끝내고요. 이제 세 번째 제가 이제 정한 테마는 친구라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 책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제가 읽은 것 중에서 재밌었던 친구가 없어요랑 진정한 친구를 가리는 법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어느 날 당신이 친구라 여길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대인관계에 관한 한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면 됩니다. 없다고 느끼니까 자꾸 총압을 내보고 확인하려 드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선 친구와 지인들이 워낙 많으셨기 때문에 저는 대인관계에 관한 일종의 컴플렉스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많아야 한다는 광박과는 달리 막상 친구를 많이 사귀지는 못했습니다. 어려서는 성품이 제법 활달해서 많은 아이들과 어울렸던 것 같은데 사춘기를 겪으면서 많은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움츠려든 결과 그만 숨기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거든요.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보통 성격이 내성적이고 사교적이지 못하거나 타인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체로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격이나 기질이라는 건 복잡한 것이어서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선 낯을 가릴지라도 일단 친해지면 활달한 사람도 있는 법이고 외향적인 듯 보이면서도 막상 1대1 관계에서는 소극적인 사람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제가 봐도 저는 참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여 거나하게 술판이 벌어지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바로 그 순간 집에 가고 싶어지곤 했거든요. 분명한 건 저라는 사람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도무지 그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몰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인지 다들 마음껏 자신을 내던질 때 저만은 언제나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나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게 됩니다. 결국 휘청거리는 술판을 감당해야 하는 건 늘 제정신을 유지하고 있던 저의 몫이 되기 마련이었고 그때마다 저의 신분은 호스트가 아닌 손님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닌 나에 의해서 상황은 늘 반복되었죠.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대화를 하게 되면 난 항상 내가 정말로 관심 있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들어줄 만한 친구가 없었고 마찬가지로 친구들의 이야기도 내겐 관심 밖의 것들이었어요. 그것은 나이를 먹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이 비슷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처럼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늘 고민했던 것은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 나와 동료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러한 고민은 어른이 되고 나의 일이 생기고 나서도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사귄다는 것에 대해 여전히 고민하던 어느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문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술을 마시며 진행하는 취중 인터뷰였죠. 애초부터 술자리였던 만큼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도 자리는 계속 이어졌는데 그 기자는 저에게 말을 놓자고 하면서 오늘 끝장을 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원래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친한 친구와도 그러질 않는 내가 그 사람한테 굳이 맞춰줄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나는 적당한 선에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기자는 적잖이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압니다. 제가 만약 그 기자의 이야기를 밤새 들어주며 술 상대를 해주었다면 그때부터 우린 친한 사이가 됐겠지요. 하지만 저는 누군가와 친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게 서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밤을 새자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강요로 받아들여질 뿐입니다. 결국 저는 그 기자의 인맥 리스트에서 제외되고 말았고 그것은 가뜩이나 없는 연말 막년회 때 참석할 자리의 수가 또 하나 줄어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즉 나만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한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였습니다. 나로선 내가 부당한 요구를 당했고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관계에 있어 어떤 불이익을 보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호감을 느낀 상대에게 자신의 방식으로 손을 내민 것뿐인데 그만 거절을 당하고 만 것이죠. 그는 과연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이렇듯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친구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일종의 사교의 룰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 방식들이 도통 자신과는 맞지 않다고 여기거나 그 의도 또한 순수하지 않게 여겨 회의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원치 않은 상황을 견뎌야만 친구가 생기고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 때로는 노력을 해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체념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느끼는 자신과 세상의 문제가 자신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일이 아님은 결코 깨닫지 못한 채. 고민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 지간이라는 것은 마치 연애하는 남녀 사이만큼이나 복잡 미묘했고 관계 또한 수평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남녀 사이에도 더 좋아하는 사람과 덜 좋아하는 사람 간의 권력관계가 형성되듯이 당연히 더 좋아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고 덜 좋아하는 사람이 강자가 되겠죠.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내가 가장 친하다고 여기고 있는 친구와 나와의 관계가 결코 대등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깊은 회의에 빠져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수평적인 사이라면 나는 친구의 태도에 부당함을 느꼈을 때 정당히 어필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관계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렇지 못했죠. 다시 말해 내가 친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혹여 그것이 나의 피해의식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쪽에서 그것을 풀기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을 만큼 그쪽에서도 내가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따져보니 그다지 유쾌한 결론이 나지 않았던 겁니다. 판단컨대 친구는 나의 항의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었고 관계는 그 즉시 깨어질 만큼 신뢰와 유대는 약했으며 그저 내 입장에서만 더 아쉽고 구차한 사이일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 해도 관계를 쉽사리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만큼 여려 환경적, 상황적인 이유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그 친구가 내가 속해 있는 무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만약 그와의 관계를 포기했을 때 나의 위치는 덩달아 어떻게 위협받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나의 생활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정치적인 고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어려서는 아무런 이해타산 없이 그저 한 동네에 살고 같은 유치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존재들이 커가면서 본격적인 자신만의 관계망을 맺어감에 따라 순수라는 단어는 점차 사라지고 여러 가지 세속적인 고려와 취향의 문제 등을 따져가며 친구를 만들게 됩니다. 더구나 내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입장보다는 선택을 기다려야 하는 수동적인 상황에 처해질 경우도 많기 때문에 친구라는 상품으로서의 자신을 단련시켜야 할 필요성마저 대두되게 되지요. 그러면서 때로는 이성 친구를 만들 때보다도 훨씬 더 깊고 다양하고 복잡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보다 많은 사람과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등. 언젠가 보았던 메탈리카의 다큐 영화에서 보컬리스트인 제임스 헷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는 게 싫어. 왠지 알아? 어떻게 가까워지는 건지 모르니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주사 맞는 건 여전히 무섭듯이 사람 사귀는 법 또한 저절로는 터득이 안 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돈과 친구의 공통점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언젠가는 고민을 하다 하다 그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아버지는 원래부터 친구가 중공군처럼 많은 분이셨고 나는 단지 소수의 친구만을 가진 채 살아가야 하는 성격과 팔자를 갖고 태어났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정말로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월이 20년쯤 지난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친구들을 알게 되었는데도 때때로 혼자 다니던 그때가 그립다는 생각을 꽤나 자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늘 친구가 없는 상황에 쫓기고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혼자인 시절이 그리운 것은 왜일까? 왜 나는 이처럼 많은 지인들 틈에서 친구라는 존재를 발견하기가 힘든 것일까? 제 주변에 제법 발이 넓은 두 사람이 어느 날 각각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난 친구가 없어.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둘은 잘 살았죠. 한 친구는 직장 다니면서 책도 내고 자식도 낳고 또 한 친구는 방송 일, 시나리오 작업하면서 자리를 잡고 이 둘은 성격이나 하는 일의 특성상 분명 주변에 사람이 많은 인간들인지라 당연히 친구도 많아 보였기 때문에 전 그 두 사람을 볼 때면 왜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할 때가 많았습니다. 얼마 전 그 중 한 명이 내게 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는 석원이 너밖에 없어. 예전에 친구가 없다고 털어놓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지나게 된 지금도 그 친구는 여전히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의 결혼식 때 왔었던 100명도 넘던 그 친구들은 도대체 그에게 무엇이었던 걸까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타인이란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나의 말은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말이 될 수 있고 나의 행동과 내가 빚어내는 모든 결과물들은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친구라 부르며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해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없거나 그 수가 많지 않을 때 우리는 외롭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친구는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친구가. 하지만 그 친구는 너무 일찍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말았죠. 친구가 떠난 지도 벌써 6년. 그동안 저는 새 친구를 만들기 위해 세상을 열심히 살았지만 다시 그런 친구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속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온 대가로 많은 지인들을 알게 되었으므로 정말로 외톨이였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만 지인이 아무리 많다 한들 친구의 자리를 대신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 나이 38. 그러나 아직도 저는 남은 세월 저의 새로운 친구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정의 거미줄을 촘촘히 쳐놓은 채 단 한 사람이라도 나와 생각과 취향이 비슷하며 나에게 동료라는 동질의 행복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같은 것을 보고 웃을 수 있는 유머 코드가 맞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묵묵히 기다리다 언젠가 그물에 누군가 걸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보여주고 마음을 열 생각입니다. 역시 친구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란 다가오길 기다리는 것보단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일 테니까요. 진정한 친구를 가리는 법. 친구가 슬프고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와 좋은 일,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줄 수 있는 친구 중 어느 쪽이 더 크고 진한 우정이라 할 수 있을까? 누구는 묻겠지. 그 둘이 다른 거냐고. 하나가 되면 당연히 다른 것도 되는 것 아니겠냐고.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세상엔 저 둘 중 하나밖에 해줄 수 없는 우정이 훨씬 많거든. 슬프지만 그게 진실이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가게 되었을 때 마치 그 순간만큼은 원래부터 친했던 사이인 것처럼 진심이 발동해 의뢰했던 경험은 누구나 몇 번씩은 갖고 있다. 그것은 결코 가식이 아니다. 슬픔의 위로는 대단한 우정이 아니라도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느 날 친구가 로또를 맞았다고 치자 그걸 내일처럼 기뻐하기가 쉬울까? 언젠가 한번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다. 어느 날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그에게 믿을 수 없는 행운이 찾아왔다. 친구는 내게 실시간으로 일의 진행 상황을 전하다 마침내 대박을 알려왔는데 거짓말처럼 일이 풀려가는 걸 보며 놀랍고 기쁘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 한 10%쯤의 질시의 감정 또한 커져가던 걸 난 또렷이 기억한다. 내 제일 친한 친구이자 나와는 상관없는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였는데도 말이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잘 되어도 내 몫이 줄어들거나 나와 비교될 일 같은 건 없을 텐데도 내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다. 사실 그런 감정이 드는 게 꼭 나쁜 마음에서만은 아닐 것이다. 이제 친구와 나의 처지가 서로 달라질 테니 예전처럼 지내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저 곁에 있는 누군가의 갑작스런 성공을 목격하게 되면 자연스레 본능적인 질시의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말이다. 그렇다면 그 친구가 슬픔을 당했을 때는 어땠을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난 일정상 도저히 짬이 나지 않는 스케줄을 쪼개 부산까지 내려가 조문을 하고 왔다. 30분 조문을 위해 주말 이틀 동안 내가 가진 모든 시간을 끌었어야 했고 그 여파는 다음 주 일하는 데까지 지장을 줄 정도였지만 조금도 귀찮거나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진심으로 같이 슬퍼했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부조금을 낼 땐 지갑에 있는 돈을 모두 털어놓기도 했다. 생색같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나는 내심 할 도리를 했다는 생각에 뿌듯했고 그날 장지로 떠나는 버스 안에서 친구는 내 우정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던 표정으로 마음을 담아 손을 흔들었었다. 바로 그 친구였다. 그 정도로 가까운 친구였는데도 좋은 일이 생기니깐 이상하게 묘한 감정이 들더라는 것이다. 솔직히 난 내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알게 된 거다. 슬픔을 위로하는 것보다 기쁨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난 반성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때 생겼던 나의 질투심은 축하하는 마음의 10% 정도에 불과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90%는 진심으로 기뻐했으니까. 근데 20% 아니었냐고? 사실 톡 까놓고 50% 아니었느냐고? 아니, 정말로 솔직히 말하면 은근히 그 일이 엎어졌으면 하고 바라기까지 하지 않았냐고? 너무 자세한 건 묻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만에 하나 정말로 그랬다면 그건 모두 내 안의 악마가 벌인 일일 뿐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 그 애의 가장 친한 친구인 내가 그랬을 리는 없을 테니까. 잘 들으셨습니까? 처음 이야기는 친구 사귀기의 어려움과 그리고 막상 친구가 많다고 생각했던 옆에 있는 지인들도 결국은 군중 속에 고독을 끼고 있다는, 그러니까 친구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진심으로 슬픈 일을 함께 나누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쉽지만 그 기쁜 일을 함께 나누는 거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조금은 그런 부러움이나 질투를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저는 좀 공감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뭐랄까요, 슬픈 일은 제가 그냥 진심을 다해서 뭐 일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친구가 기쁜 일이 생긴다면 그건 조금 그렇게 아, 좀 부럽다라는 마음을 넘어서는 어떤 질투의 마음이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이제 정한 테마는 관계라는 테마로 이제 그 이 내용에 있는 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읽어드릴 것은 함께 산다는 것은 이제 부모와 자식 사이,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산다는 것, 사람과 동물 사이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 부모와 자식 사이. 28살에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될 때까지 엄마는 젊은 날의 내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천이었다. 안 그래도 고된 시집살이에 아들 손자마저 안겨드리지 못해 더더욱 힘겨웠던 세월. 덕분에 딸만 내리 셋을 낳은 후 7년 만에 태어난 나에 대한 엄마의 집착과 기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때 나는 하루에 무려 7군데의 학원을 다녔다.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당시에 그렇게 하는 아이는 전교에서 나 하나뿐이었고, 그 덕분에 나는 어른이 된 지금도 뭔가를 배우는 일, 특히나 뭔가를 배우러 어딘가로 가야 하는 일이라면 진저리를 칠 정도로 싫어하게 되었다.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는 나에 대한 구속이 너무나 심하셔서 그 때문에 난 소아정신과에 신세를 져야 할 정도였다. 20살이 될 때까지 내게 엄마의 허락을 받지 않은 외출이란 건 허용되지도 상상할 수도 없었다. 아니, 상상은 너무 많이 했었지. 하지만 상상에 그쳤을 뿐이다. 그런 엄마 때문에 결국 20살이 넘어서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기까지 했지만, 엄마는 지금까지도 내가 무엇 때문에 의사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알지 못한다. 말을 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고, 굳이 연로한 부모 마음에 이제 와서 못을 박는 것도 다 부질없는 일이다. 그래서 어린 날 나를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모든 사연들은 언제까지나 나만의 기억으로, 아니 이제 나 스스로조차 언제 그랬던가 싶을 만큼 희미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병원을 다니는 4년 동안 난 약을 먹지 않았는데 내 병은 약으로 치료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의 뇌 안의 어떤 부분이 생리적으로 잘못되어 그로 인해 내 마음, 생각 또는 기분과 판단이 이유 없이 어그러지는 것이라면 모를까. 나처럼 명백한 원인이 있는 사람에게는 처방이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함께 사는 게 문제라면 두 사람을 떨어져 살게 해야 하는 것이지, 여전히 같은 집에 살면서 아무리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고 해봐야 백약이 무효 아니겠는가. 처방은 맞아 들었다. 결혼을 해서 처음으로 엄마와 떨어져 살게 되자 고통이 거짓말처럼 눈 녹듯 사라진 것이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와 나 사이에 결론이 난 게 없는데, 단지 떨어져 산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갈등은 사라지고 다만 애틋한 마음만이 남더라. 기가 막혔지만 산다는 게 그렇게 단순했다. 어렸을 때 들었던 띠궁합이라는 것에 의하면 돼지와 용은 상극이라 했다. 우리 집에서는 내가 돼지였고 엄마를 포함해 용이 세 마리나 있었는데, 궁합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인지 난 그 셋과 모두 사이가 좋지 않았다. 가족 간의 상극, 같이 살면 서로 간에 힘이 드니 떨어져 살아야 애틋함이 살아난다는 궁합, 함께 살기에 그들은 성격이 맞지 않고 대화는 좀처럼 원활하지 않으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사실 가족 간의 상극이라는 게 다를 것 없다. 서로 안 맞으면 그게 바로 상극 아닌가. 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을 던졌는데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화를 내는가. 왜 어떤 일을 하든 다툼 없이 조정과 이해가 가능한 가족이 있는가 하면, 같은 핏줄인데도 어째서 작은 일에도 늘 부딪히고 기어이 얼굴을 붉히고 마는 사이가 있는가. 집안의 작은 일을 할 때조차 의견이 맞지 않는 생활 방식의 차이, 한마디를 던져도 비수가 되어버리는 고통의 대화, 말이 통하지 않을 만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가치관, 제 아무리 가족이라도 함께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나는 다행히도 독립을 하게 되면서 떨어져 사는 것이 위력을 체험한 바 있다. 과연 떨어져 살게 되자 엄마에 대한 모든 불만은 사라지고 오직 인륜으로서의 감정, 애틋함과 효도하고 싶은 마음만이 충만하게 되었던 것이다. 만약 떨어져 보지 않았던들 이러한 마음을 가져볼 수 있었을까? 문제는 내가 이혼을 하면서 다시금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물론 이제는 나도 어른이 되고 엄마도 어느 정도 연료하셨으니 그래도 예전보다는 서로 지낼만 하지 않겠는가 조심스레 기대를 해보면서 그렇게 다시 엄마와 또 아버지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이번엔 엄마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미치겠다를 연발하게 된 것이다. 어렸을 적에 나를 일방적으로 통제하던 엄마가 이제는 아들에게서 끊임없는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할까? 실내온도, 운전방식, 가구의 선택, 전략에 대한 인식의 차이, 또 가전제품의 구입과 집안 경제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어른으로서 내가 구축해온 삶의 방식은 사뭇 예민하고 까다로웠기 때문에 그런 나를 어머니는 견디기 힘들어하셨다. 이미 엄마가 동거인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세월은 몇십 년간이나 남편과 시부모, 자식들의 수발을 든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었으니 말이다. 가끔은 그런 상상을 해본다. 만약 엄마가 할머니의 둘째 며느리였다면 두 사람 사이는 어땠을까? 그랬다면 고부간이 훨씬 편하고 산뜻했을 텐데 결국 함께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흘리던 엄마의 눈물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흐느끼시던 아버지의 울음을 생각하며 감정이라는 건 도대체 미움이 개입되지 않으면 깊어질 수가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 어렸을 때 왜 함께 사는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미움을 사고 떨어져 사는 자식들은 예쁨을 받은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 엄마를 사랑하는 것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소리를 내며 집안일을 하는 엄마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하루 종일 미친 듯이 커다란 볼륨으로 마루와 온 방 안의 TV를 켜놓은 채 생활하는 아버지를 감내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그런 일상의 불가항력 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점점 휘발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나는 슬프다. 떨어져 사는 누나들은 그런 일상의 부대낌 없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을 온전히 간직할 수 있겠지. 나도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었더라면 더욱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아침부터 떠들썩한 TV 소리에 잠을 깰 때면 어떤 때는 발작을 할 것만 같다. 모르겠다. 그렇다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기 떨어져 혼자 살아야만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다. 다만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어져 왔던 함께 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미움의 사슬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의 부모만큼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좀 더 행복하고 따스한 기억이 가득했으면 하는데 그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지 알고 싶다. 가족이 해체되어 간다고 한다. 나 또한 나의 일가를 이루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으로서 한 가족의 성원으로서의 도리만큼은 다하고 싶다. 그것을 위해 우리 세 가족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부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기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함께 산다는 것, 사람과 동물 사이. 그래, 너 말이 맞아. 나는 상처받았지만 굳이 대갚아줄 필요는 없겠지. 정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을 텐데. 한 달쯤 전이었어. 밑에 집에서 아침마다 개가 짖어서 스트레스가 심했어. 난 일정한 소음, 알 수 없는 소음, 정말 힘들어하는 편이거든. 그래, 관리사무소에 신고도 해보고 그 집 대문에다 호소문도 붙여보고 했지만 시정이 되질 않았어. 걔가 짖는 동안엔 집에 사람들이 없어 대놓고 따질 수도 없고 미치겠더라고. 사람이 잠을 자야 살 거 아니야. 그러다가 어느 날엔가 또 짖길래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 냅다 뛰어내려갔지. 한바탕 하려고. 근데 평소엔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인기척이 없던 그 집에 웬일로 우리 엄마 연배로 보이는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흥분한 나를 보자마자 그러는 거야. 걔 때문에 내려오셨군요. 아, 네. 나는 갑자기 할 말을 잃었어. 내 짐작에 분명히 이 집 남자는 우락부락하게 생긴 유흥업자, 내지 악덕 부동산업자 스타일에다가 엄마는 아이 계절 교육 같은 건 관심도 없는 무식한 사람일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내려갔거든. 그런데 그분은 그저 평범하고 미안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 문이 열렸을 때 하얀 말치즈가 튀어나와서 꼬리를 흔드는데 아주머니는 마치 보물처럼 깨어안으시면서 말씀하셨어. 왜 짖었어, 왜? 수술 날짜를 잡으려고 했지만 내일에나 예약이 됐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아, 순간 가슴이 미워지면서 정말 이런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나는 그 강아지 때문에 근 한 달을 아침마다 고생했는데 정작 따지러 갔다가 나만 인정머리 없는 놈이 되어버린 거잖아. 그래, 어떡해. 오히려 내가 죄송하다고 조금 더 참을 수 있었던 일인데 하고는 올라와 버렸어. 모르겠어. 내가 한 달 동안 스트레스를 받은 건 분명하지만 그 집에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개 수술 날짜까지 잡았던 거고 그 아주머니는 날 아주 뭘 인정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겠지? 결국 난 그 녀석 때문에 내내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모자라 급기야 죄책감까지 시달려야 했어. 시간이 조금 흘렀지. 그러고 보니 언제부턴가 통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야. 강아지가 수술을 받은 걸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 사람 편해지자고 멀쩡한 생명에 칼을 대는 이런 잔인한 짓을 나도 예전에 한 적이 있었거든. 98년이었어. 결혼을 하기 전 와이프와 작업실에서 잠시 같이 지내고 있을 때 우린 어느 날 성남 모란시장으로 고양이 한 마리를 사러 갔어. 넓은 공터 같은 곳에 시골 오일장 마냥 이것저곳에 자판이 벌어져 개나 고양이를 비롯한 온갖 생물들을 팔던 곳이었지. 한켠에서는 애완용을 팔고 바로 그 앞에서는 식용을 파는 집이 지척에 뒤섞여 있는 아주 적나라한 곳이었어. 한 바퀴를 휘 둘러본 후 어떤 집에 들어가 고양이를 보여달라고 하니 파장 무렵이어서인지 종이 상자에 남겨진 새끼 고양이는 두 마리뿐이었어. 녀석들은 남매지간이었는데 우린 그 중에 눈이 초롱초롱하고 성깔 있게 생긴 순놈을 골랐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건 와이프가 두 마리 중 어느 녀석을 골라야 할지 해맑게 고민하고 있는 뒤편으로 그날 팔다 남은 토끼들이 그 자리에서 댕겅댕겅 목이 꺾여 인정사정 없이 재고 처리되던 뒷집의 풍경이었어. 우리는 삶과 죽음의 운명이 너무도 태연하게 한데 뒤섞여 있는 그 아수라 지옥 같은 곳에서 아기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해 집으로 데려왔어. 그 애의 이름은 코코. 그 애는 정말이지 대단했어. 주먹만한 새끼 때부터 어떻게 잡았는지 참새를 붙잡아 곤죽을 만들어 놓질 않나. 집에 찾아온 두 살짜리 퍼그를 똥을 지리게 할 만큼 혼쭐을 내주는가 하면 밤이면 자고 있는 아빠, 나의 얼굴 습격하기, 툭하면 사람들의 손가락이나 발 물기, 집안에 있는 온갖 물건들을 물고 뜯어서 엉망으로 해놓기 등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사고를 쳤던 천하의 개구쟁이였어. 그래도 우린 그 애가 귀여워 어쩔 줄 몰라 하며 사랑을 가득 주었지. 그러던 어느 날 대형 사고가 났어. 나로서는 거금을 주고 뽑은 새 차의 시트를 코코가 완전히 아작 내놓은 거야. 세차 냄새가 채 가시지도 않은 내 차의 시트는 고양이 발톱 자국이 셀 수 없을 만큼 그어져 거의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져 버렸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코코의 난폭한 성질을 죽이기 위해 거세를 시키기로 결정했지.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고양이 발톱을 뽑아주는 수술이 있는데 마취를 하기 때문에 수술도 고통 없이 간편하고 받고 나면 발톱이 없어 뽀송뽀송한 발을 마음껏 만질 수 있다는 거야. 우린 그 말에 혹하고 말았어. 우린 우리가 코코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마시멜로처럼 말랑말랑한 고양이 발을 마음껏 만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즐거워했었지. 그런데 수술날 우리는 수술에 들어가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잔인한 짓인지를 알게 되었어. 후회에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 끔찍한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어. 다만 내 머릿속에 그 잔인한 기억들은 아직도 선명히 남아있다. 코코는 집으로 돌아와 고통과 충격으로 무려 일주일을 한자리에서 꼼짝 않고 눈을 감은 채 웅크리고 있었어. 나는 그제서야 나의 무지와 이기심으로 한 생명에게 준 고통이 생계를 위해 팔다 남은 토끼의 목을 꺾는 행위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난 그때부터 동물에게 칼을 대는 행위는 중성화 수술을 제외하곤 무조건 반대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를 한 달이나 괴롭히던 강아지가 성대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야. 누군가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언젠가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야. 자유를 포기해야 결혼을 할 수 있고 동물의 본능을 거세해야 사람과 살 수 있고 자식과 부모 둘 중 어느 하나는 불편과 희생을 감수해야만 동거가 가능한 것처럼 그때 고양이라는 생물에게 발톱이 갖는 의미를 조금이라도 헤아렸더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을까? 모르겠어. 잘 들으셨습니까? 이 두 얘기는 참 그 인상 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둘 다 좀 많이 그 공감이 되고요. 특히 이제 제일 마지막에 방금 읽었던 누군가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 대가가 따르니 마련이다라는 그 얘기가 정말 와닿는 얘기였습니다. 나머지 뭐 이야기들은 다 읽으셔서 그 특유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는 건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많이 읽은 것 같아가지고 그 이소건 씨한테 좀 죄송한데 어쨌든 이 책은 이거 말고도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꼭 사서 한번 읽어보도록 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이제 그 밴드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분의 노래를 틀어드릴 건데요. 그 이분이 보컬이라서 이제 보컬이 들어간 곡을 틀어드리려다가 그냥 그 처음 그 이 언니네 일발관이라는 밴드를 들으시는 사람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분들이 찾아서 들으시라고 아니면 사서 들으시거나 그냥 연주곡이 있거든요. 그 연주곡 그러니까 이 언니네 일발관이 연주한 그 곡 셋넷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곡을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